제84장 다섯 종류의 사함. 시간 1938년 4월 6일 장소 페낭.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부모와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이 몇 군데의 성경 말씀은 모두 사함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지만 각 구절에서 가리키는 사함은 다 다릅니다. 이 몇 군데의 성경 말씀 중 어떤 곳의 사함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어떤 곳의 사함은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사함과 그리스도의 사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자백하여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매우 특별한 종류의 사함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면 장로를 청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면 병이 완쾌 되고 죄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아버지도 당신의 죄를 사해주시며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아버지도 당신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함은 단지 한 종류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함은 적어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사함으로 생명과 관계되며, 둘째는 간접적인 사함으로 교회와 관계되며, 셋째는 회복의 사함으로 교통과 관계되며, 넷째는 행정적인 사함으로 징계와 관계되며, 다섯째는 왕국의 사함으로 행정과 관계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이름은 편리를 위하여 내가 붙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함. 영원한 사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번 사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으며 영원히 영생을 얻고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는 전부 해결된 것입니다. 이 사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하며 일단 주님을 믿으면 즉시 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하나님은 그 피를 본즉 넘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피는 죄의 대가입니다. 죄는 피를 찾으면 즉시 사함을 얻고 끝납니다. 사람의 죄는 이미 형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람의 죄는 철저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간접적인 사함. 주님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도 그대로 둘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얻어야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와 그대로 둘 권세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과 교회에게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사하시기도 하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한 단체,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죄를 사하셨지만 또 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도대체 사해졌습니까? 사해졌다면 그에게 침례를 주고 사해지지 않았다면 그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할 때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면 사역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그가 주님의 이름 아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도 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판단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우리 사람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일 성령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지시가 없다면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권위의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교회가 사람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도 분명 사하시며 교회가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도 분명 그대로 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빌어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을 사할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함을 선포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빌어서 사람의 죄가 사함을 얻었는지의 여부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할 수 없으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빌어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사람의 죄를 사하십니다. 영원한 사함은 생명과 관계되며 일단 사함받으면 즉시 거듭납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사함은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교회의 구성원의 합당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회복의 사함. 아마 우리는 이상 두 종류의 사함을 이미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함이 이미 이르렀으며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받았음을 간증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것이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나머지 세 종류의 사함은 이미 지난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이 판결을 번복하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하셨다면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도 감히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죄짓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평안하지 않은데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에 장애가 있게 합니다. 회복의 사함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한번 해결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며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교통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죄가 있으면 아버지를 보기가 두려운데 왜냐하면 교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단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두려우며 형제를 보아도 거북합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자백할 수 없는데 결코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 당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하십니다. 영원한 사함은 믿는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에서의 사함을 얻는 데 있어서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범죄하면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만일 동시에 형제에게도 죄를 지었다면 형제에게 가서 자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말하고 행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사함을 구해야 당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기쁨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 같지 않고 며느리 같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죄가 있지만 기꺼이 자백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야 하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가는 것 같으므로 어떤 때 발에 먼지나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염된 사회에서 생활하므로 하루하루 지날수록 약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범할 수 없으며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때 우연히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것이 죄임을 자백하고 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며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며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에 장애가 있으면 속이 냉담하고 어둡다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며 거룩한 위치에 자신을 두고 거룩한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넘어지지 않는 믿는 이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달콤한 교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한 사함입니다. 행정적인 사함. 이러한 종류의 사함은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몸에서 옮겨지게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자백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범죄한 일이 이것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으나 나단은 그에게 말하길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이미 사하셨지만 당신이 남의 남편을 죽였은즉 오늘 이후로 칼이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니 당신은 은밀히 남의 아내를 가늠했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갚아주리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것은 매우 값싼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당신에게 임하면 그것은 그렇게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거둡니다. 당신은 거기서 발버둥치며 다른 사람은 이러한 일을 만나지 않는데 자신은 왜 이러한 일을 만나는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므로 당신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굴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적당한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행정적인 사함입니다. 왕국의 사함.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함으로 왕국 시대에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예리하게 판단하면 장래의 하나님도 그와 같이 당신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그날 왕국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당신을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우리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인색하고 모질고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므로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